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그 생명 또 교회의 생존 또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라 그랬죠? 1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죠? 예? 5가지 했습니까? 무사한 일주일까지 했어요? 예, 네, 무사한 일주일까지. 복습을 해보면, 교회의 그, 성도들 중에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요소들이죠. 세속적인 요소들이. 교회 부흥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지 분별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오해를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부흥이 되지를 않는 거죠. 첫 번째는 성과로 인한 공로주의 사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공로주의, 내가 뭘 했는데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칭찬을 위해서도 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직장에서 성과를 올리면 뭐 성과금을 준다든지 뭐 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 이제 그 특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세속주의 사상이 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내가 이래 했으니 뭘 안 해주나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이 교회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성경에서 말한 진리대로 가야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한 진리가 아닌 세속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오면 이게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에서 공을 세운다는 것은 뭐죠? 헌금 아니겠어요? 예, 돈을 많이 내놓는다. 이래가지고 그 공로를 알아달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 처음 예배당 지어가지고, 이제 어느, 권사님이 그 강단 앞에 샹드리아를 했어요. 아주 예쁜, 그때 당시는. 이제 했는데, 교회가 한 20년 넘고 보니까, 그 다른 것도 아주 구닥다리가 돼버렸고, 또 먼지가 앉고, 뭐, 녹이 썰고, 이거 뭐, 아주 추리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추리가 아니라, 추리하게, 아주 그 행편없이 보이고, 교회를 리모델링 하려고 교회에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권사님이 그거 못 된다. 상들이야 그 등을 내가 한 거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좀 못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리모델링 취소했대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걸 떼야 뭘 리모델링 할 건데. 그거 못 된다고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이게 자기가 해놨다는 거예요. 네. 이게 공로주의 사상이거든. 이 세속주의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사상의 침투죠. 세상은 뭐 돈이면 다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무섭게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외관으로 아주 멋지게 짓는다. 이런 것도 물질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거예요. 물론 교회도 보기에 세상 건물보다도 더 고급스럽게 보여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만왕의 왕의 백성들이 앉아있는데 그죠? 행패만 되면 그래야 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창고입니다. 그냥 창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놓은 창고. 근데 그 안에는 그래도 좀 예배당답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게 한 그 몇 억은 들었어요. 요 안에 이것만 해도. 밖에는 뭐 화려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행편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너무 지금 무리하게 교회를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돈을 발라가지고 이제 부도난 교회들이 코로나를 위해서 부도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힘든 거죠. 네, 그래서 교회에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깃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기주의 사상의 침투. 네, 이기주의 사상. 이게 또 자기가 사역하려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상관없다. 뭐 내가 하면 된다. 뭐 이런 이기적인 생각. 자기만을 생각하고 혹은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는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는 이웃 교회는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이 심각한 교회의 위험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이게 교회를 병들게 하죠. 인본주의 교회는 무슨 주의예요? 신본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100사람이 반대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이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가야지 되죠. 그래서 신본주의는 다수결이 아니고 말씀 위주로 가는 거예요. 다수결로 결정하는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지만 교회는 다수결 원칙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르네상스 운동이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최고다 해서 이제 그 신학적인 교리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시대가 중세시대고 그래서 인간의 힘을 최대로 존중이 여기는 그래서 중세시대 가톨릭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림들이 발달하고 건축술이 중세시대에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인간의 그 재능을 극대화시키는 운동, 르네상스 운동이 중세시대에 일어난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교회관과는 배치되는 그런 사상이죠. 우리는 신본주의. 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한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사안일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뭐 그로써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만 예수 믿고 천국 하나만 간다는 것만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하지 않고 열중시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사한 일이죠. 교회 사역들이 참 많잖아요. 저 우리 교회도 지금 일꾼이 너무 부족해요. 아이들을 관리할 사람들도 부족하고 교사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할 만하면은 나는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면 그만이다. 뭐 교회 일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다 무사한 일 주위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맡아서 주님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 생각이 그 성경적인 생각이죠. 무사한 일주의 생각은 비성경적입니다. 여기까지 했단 말이죠. 여섯 번째, 형식주의 사상입니다. 형식주의. 세상에 불변하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형식과 내용입니다. 껍데기와 알맹이입니다. 껍데기와 알맹이, 형식과 내용.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다 균형 있게 갖추어져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이것을 형식주의라고 해요. 콩과 콩껍질, 콩알과 콩깍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그 콩알이 이제 크게 성숙되게 자라려면 우선에 콩껍질이 필요하죠. 콩껍질은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콩알이죠. 근데 이 내용이 처음에는 봄에 이게 그 5월달이나 4월달에 콩이 나면 이제 이게 자라죠. 콩밭에 보면은 콩대가 자라요. 콩대가 자라면 콩잎이 나오고 콩깍지가 나옵니다. 콩깍지 나면 새파란 것이 콩깍지 손가락만한 이 거리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새파란 게 콩잎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거기에 콩알이 두 개 내지 세 개 들거든요. 콩알이. 근데 그거 보면은 처음에 날 때 딱 붙어가지고 잎처럼 이렇게 나는데 그거 떼가지고 쪼개보면 안에 콩알 될 것이 점이 꼭 찍혀 있어요. 점이 딱딱 찍혀 있습니다. 세 개 될 것은 세 개, 두 개 될 것은 두 개. 점이 딱 찍혀 있어요. 그 점이 콩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점이 이거를 콩껍질을 뭐 껍데기 뭐 필요하냐 행식이 필요 없대가지고 딱 찢어버리면 죽어버려요. 알이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콩껍질 그거는 지금 그 안에서 내용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죠. 껍질이 필요하고 형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콩껍질 형식에 의해서 안에 알이 점점 자라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 5, 6개월 동안 자라서 지금 이제 가을 돼서 콩밭에 보면요. 이게 일찍 된 거는 햇볕에 말라가지고 콩껍질이 탁 털어집니다. 털어지면서 콩알이 톡톡톡 튀어서 그 밭에 떨어져요. 근데 그때 이 콩대를 전부 뽑아가지고 이제 타장마당에다 함께 모아서 이렇게 털면 전부 콩알이 다 떨어지고 콩껍데기, 콩껍질은 이제 소 사료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소 사료로 먹이고 아니면은 그냥 불에 태워버리고 그러거든요. 이제 마지막 형식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껍질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껍질이 지금 언제까지 필요하냐? 양식이 될 때까지 콩껍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이라는 교회라는 형태, 이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식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내면적인 정말 알맹이 신앙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이게 행식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주일은 성수를 잘하는데 이런 주일 성수는 행식이에요. 그 내용은 뭡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내 마음에 듬뿍
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충분히 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껍데기예요, 이거는. 주일 성수라는 껍데기. 주님의 나라에 가면 주일 성수라는 날의 개념이 없어요. 늘 성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일매일이 성일이에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찬송만 예배만 드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구별지어놨거든요. 그러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행식이에요. 행식이에요. 그러나 이 행식이 우리 신앙의 내용을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함으로 내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이 알맹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주일날 그냥 왔다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앉았다 가는 정말 무의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행식은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콩도 보면은요, 그게 그 쭉정이가 들어 있거든요. 콩깍지는 됐는데 이게 안에 이게 알맹이가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견들었을 경우, 이제 벌레가 파먹을 경우에 이게 콩이 자라지 않고 마지막까지 딱 붙어가지고 그냥 가을까지 붙어가지고. 이제 알도 맺히지 않는, 이거는 세월이 헛살은 거죠. 그러잖아요. 인간이 꽃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면 전부 행식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오는 것 자체는 형식이에요. 와서 내용은 설교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내 속에 담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행식주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매우 깊이 이제 침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만 있는 자를 종교인이라 그래요. 내용이 없고 행식만 있는 것.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합리주의 사상입니다. 합리주의 사상.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죠. 이성을 통해서 판단하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리에 맞게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하는 데 이 이성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자, 그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되죠. 담배 속에는 엄청난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 중에 담배를 가장 많이 안 피우는 과가 있대요, 의사 중에. 그게 그 흉부외과 의사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폐 질환자의 수술을 하다 보면은 담배 피우는 사람의 폐를 이렇게 보면 폐 안에 너무너무 더러운, 너무 꾸역질 나는 이 니코틴이 폐 안에 엄청나게 끼어 있대요.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담배에 이제 인이 박힌 사람은 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 오면 피우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걸 합리화하는데 어떻게 합리화하는가 하면은, 담배 피운다고 천국 못 간다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이거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성경에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지. 뭐 술 먹지 말라는 말을 했네. 그러면 성찬식 할 때 포도주는 왜 먹느냐? 포도주는 술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자기가 생활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걸 오히려 합리화시키는 이 합리주의 사상이 너무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걸 자꾸 자기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자기가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이 이성을 사용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은 정말 이성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합리화하는데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하는데 이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것이 문제인 줄을 모르고 생활하는 것이 더 참 안쓰럽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합리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기 합리화를 너무 하지 마세요. 자기 변명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변명이 지나치면 합리주의가 됩니다. 변명이 지나치면 합리주의가 돼요. 그 자기를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확히 자기를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속주의 사상입니다. 세속주의 사상. 그 성경 말씀이 다 이제 예가 들어져 있는데, 세속주의 사상, 사무엘하 6장 3절 8절에 있는데, 세속주의 사상은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의 모임입니다. 저 오전에 말씀 중에 초대교회의 특징 네 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였어요? 혹시 잘 들으셨나요? 네, 전도하는 교회라 그랬죠. 네. 교회는 초대교회 보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했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하는 것이 정인이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개해야 될 사명을 이 교회는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때로는 세상적인 요소를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가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일들을 그래서 이용하고 활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불신자가 친숙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중문화를 도구로 해서 전도 행사를 할 수 있고 영화 등을 비롯해서 문화예술을 활용해서 열린 예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요소를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심령이 돌아온다면 이만큼 더 큰 성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뭔가면 이런 요소들을 교회에 받아들이고 해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 이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끝나야지 이것이 하나의 이 자체가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세속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는데 영혼 구원에는 관계없고 상관이 없이 이 프로그램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이거를 파괴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것이 세속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세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친숙한 세상 요소가 담긴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고 정작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는 무심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됐느냐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진행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세속주의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는 책임자들의 입맛을 맞춰주는데 급급해버린다면 복음의 세속적인 요소 때문에 가려져 버립니다. 이런 일이 이랬다 이 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를 잠식하는 모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세속주의적인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안에는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야 된다. 사람들이 재미가 있어야 올 것 아니냐. 그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 세상에서 재미있는 요소. 그래서 심지어는요, 고스톱까지 교회에서 하도록 장례를 하는 교회가 있대요. 재미있어야 되니까. 그럼 돈은 안 걸어도 고스톱을 하고, 뭐 윷놀이가 상시화되는, 뭐 한 번씩은 1년에 한두 번 뭐 어디 가서 오락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교회에 윷놀이 유판 잘 만들어졌나? 유시 잘 되어 있나? 요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정말 우리의 그 참 찌들린 심령이 안식을 누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프로그램 자체에만 관심이 되면 세속주의거든요. 교회는 재미난 요소들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세속주의 첫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지루하지 않으려면 기도 시간, 설교 시간을 줄여야 된다. 우리 맹석의 목사님 설교 너무 길다. 좀 길긴 길지만은 저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담으려면 그 정도는 가야 됩니다. 예배 전체가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1시간 반. 그러면 1시간 반 중에 제 설교가 한 45분 이 정도 돼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자기 설교 긴 줄도 모르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분들이 그만큼도 좀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45분 설교가 무슨 그게 깁니까? 강의 시간은 보통 90분인데요, 여러분. 다 성인들 아니에요. 대학 강의 시간이 한 타임에 90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속 강의는 180분, 2시간은 그대로 하잖아요. 2시간이 아니라 180분을 하잖아요. 90분씩, 90분씩. 10분 쉬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45분 설교를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한국교회 세속주의 이게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요. 이 장로들이요, 목사님 설교가 딱 설교 시작에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30분 내 혹은 25분 내에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목사님들이 자기가 설교하고 싶은 설교 내용 충분히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25분 가지고는 그 수박 그 달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장로들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많이 하면 깊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설교 그렇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찬양도 많이 하고 뭐 다른 요소도 많이 넣고 해야지 예배 시간에 목사지 혼자 뭐 떠들다가 마는 거냐.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 긴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요,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 가면 1년도 못 가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요? 설교가 길어서 쫓겨납니다. 쫓아내버립니다. 한두 번 장로님들이 강의하면서 목사님 설교 깁니다. 좀 짧게 하세요. 라고 하고 나는 말 안 들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지. 보탈사이지 뭐. 그럼 개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속적인 생각이요. 딱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 예배 시간이 뭐 한 시간이 정해지는 겁니까? 성경에서 예배 시간은요. 하루 종일 그 구약 성경에 여러분 그 성전 그 개혁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성전 그 뜰에 모여가지고요 하루 종일 서서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리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건 특수 상황이고 평상시에 예배 저는 한 시간 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 반은 그 얼마 돼요? 일주일에 비하면 한 시간 반도 못 드려 가지고 딱 60분 안에 모든 것이 마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을 줄이고 기도 시간도 줄이고 이게 세속적인 사상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나고 흥겹게 예배 드렸다면 무조건 예배 잘 드렸다. 그래서 예배가 흥겨워야 되고 재미나야 되고 신이 나야 그 예배를 내가 드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듣고만 가면 예배를 안 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게 세속적인 어떤 재미에 찌들린 사람들이 예배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란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전도에 있어서 복음 자체보다 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세속주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외에도 뭐 다른 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모르게 자신이 세속주의적인 어떤 생각에 젖어 있는지를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세속주의 생각이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권위주의 사상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죠.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 등이 있는가 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같은 팽신도로서의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직분이라는 원어 단어는 디아코니아인데 봉사한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직분이란 직분 자체가 헬라어로 섬긴다, 봉사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교회를 섬기하기 위해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의 직분을 마치 신분인 양 착각한 일들이 많습니다. 착각한 일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경우가 좀 적은데요. 장로님들은, 사업하는 장로님들은요. 어느 교회 장로라고 적어놓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바뀌는 것 의미는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이거를 자신의 어떤 이력서, 신분인 양 거기서 올립니다. 이거는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장로의 신분이지만은 이는 신분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행해야 될 직분이지 이거를 신분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적인 사상인데 권위주의가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교회에서는 높은 신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습니까? 제가 이 높게 서 있다고 높습니까? 높은 거 아니에요. 제가요, 왜 찬양할 때 내려가는가 하면 내가 이 높은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찬송을 인도할 때는 해야 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 목사님 잘 안 내려가요. 어떤 사람 찬양할 때 또 앉아있어요. 자리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찬양을 해도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거. 목사가 찬양하는 자리가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또,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장로석이 없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옛날 교회, 전통적인 교회 보면 아직도 장로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위주의거든요. 장로가 뭔데 따로 앉아가지고 있냐고요. 이게 권위주의 사상에서 발상된 거예요.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여기 목사의 강단은 왜 높으냐? 말씀은 하나님이 위에서 밑으로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높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야 성도들 다 보이니까 이렇게 한 거지. 이 강대상 높이도 높이의 기준이 있어요. 높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선 높이하고 저게 중3층에 사람이 앉았을 때의 눈높이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통상적인 강대상 강단의 높이입니다. 강단의 높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좀 낮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저가 중3층이 높습니다. 저는 높은 자들이 앉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 강대상 높이를 제가 결정했거든요. 이 높이 할 때 이만한 높이. 너무 높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보면요. 고개 아파서 이제 이 설교를 못 들어요. 어떤 교회는 엄청 높은 교회가 있어요. 이게 그 유럽의 교회당 가보면요. 중세시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자료 따로 있습니다. 모퉁이에요. 설교자가 한 사람 서도록 저 모퉁이 구석에 이렇게 뺑 돌아가는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저 위에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로 높이 있어요. 거의 높이 저 구석에 제일 높여서 여기 이렇게 전체를 보고 회중을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권위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거는 강단이 높을수록 말씀의 권위를 세운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권위주의가 돼서 이제 점점 낮아졌거든요. 오늘날 이렇게 굉장히 강단은 낮아지게 된 건데, 권위주의가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한국에는 이 사대주의 사상, 그 양반 상놈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권위주의가 많이 남아있는 이런 잔재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다른 직분보다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지 않습니다. 높은 게 아니에요. 높은 계급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여러분, 높고 낮음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집사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근데 좀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좋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떤 놈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갈 사람입니다. 그 슬픈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갈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그 연세 많은 분들 빨리 갈 사람이니까 잘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섬기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직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직분을 다르게 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할 일이 있고, 권사님 할 일이 있고, 목사는 목사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다른 것이지, 이게 계급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직분을 다르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은 실력이 아닙니다. 신앙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또한 권위가 아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파벌주의 사상입니다. 파벌주의. 이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파벌주의 사상입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팽가르기 아닙니까? 팽가르기. 그 우리들 중에도 이런 게 많이 있어.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 인맥을 형성하고 그 사람들과 한 편을 맺은 후에 다른 편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무시하는 이런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이제 싸우는 교회들 보면요, 양쪽으로 딱 갈라가 참 좋잖아요, 여기 그죠? 요측편 참 딱 분리돼가지고 얼마나 팽가리 자동적으로 우리 편이 이리 앉아라 그러면 요쪽에 쪽으로 앉아가지고요, 요쪽에서 동성기도 하면 여기는 찬송을 막 부르고요, 여기서 동성기도 하면 찬송을 막 부르고요, 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파벌주의 사상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이런 파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만유를 통일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말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저와 같아야 돼요. 저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와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뜻하는 바가 저와 같은 뜻이 돼야 됩니다. 네, 같은 뜻을 가지고 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말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파당이 있는 이제 교회가 이게 세속적인 교회죠. 그 다음에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 다원주의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차원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원주의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이해하는 차원, 다원주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다원주의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진리에 있어서의 다원주의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제가 불교 법당에 가서 목탁 두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강단에 중을 세워서 불교 교리를 말하도록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한국의 교단이 있습니다. 중하고도 합하고, 뭐, 천주교 신부하고도 합하고, 연합전선을 펼치자,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절대로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면에 있어서는. 예. 근데 다원주의는 어떻더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전부 다 같이 어우러져야 안 되느냐? 종교인들은 불교건, 가톨릭은, 개신교건 전부 합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힘을 합하자. 그런데,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는 좋은 가르침을 전하지만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주는 진리는 우리가 가진 이 개신교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속해주는 거죠. 근데 습가도 구원시켜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 그 사람이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자 신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죠. 절대자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태양신이 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태양이 왜 신입니까? 태양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요. 그래서 이 이방 종교의 그 도덕적인 가르침의 교훈은 좋은 게 많아요.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믿는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안타깝게도 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가장해서 구원의 방법 역시 다양하게 인식하려는 경향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가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왜 중요하다 그러냐? 뭐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가정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교인 여러분이 중요하죠. 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최고잖아요. 부모 니는 제끼고 다른 사람 와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이 원리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체 창조 두 가지 했습니다. 창조를 두 가지 했어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창조 단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정으로 비유하고 가정을 교회로 비유합니다. 가정을 교회로 비유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이게 똑같다고 말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몸을 주라.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교회와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 많은 종교들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중요한 거죠. 예수님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다윈주의 사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뭐 어디면 동해안고속도로에서 둘러가든지 지름길로 가든지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원웨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원주의 이 사상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유일 구원관입니다. 유일 구원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할 때요.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타내는데 내가 곧 바로 그 길이요. The way. The life.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the truth, the life. 정관사 the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정관사 the는 이 지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은 오직 유일한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이 많지만 오직 유일한 생명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리들이 많지만 오직 유일의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I am the way. The life, the truth 이렇게 되는 거죠. 다원주의 사상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끝으로 율법주의 사상입니다. 율법주의 사상. 자, 율법주의는요.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의 허구. 율법주의는 왜 허구한 것이냐? 이런 것을 로마서 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29절에. 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율법주의는 율법을 의지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데요. 사람의 뼈마디가 613개라 그래요. 뼈마디가. 손가락마디 하나하나 이거 다 세면, 사람 뼈마디가 613개. 613개 뼈마디가 있는 것처럼,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이 613개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248개는 행해라 하라는 율법이고 365개 이것도 합하면은 613개 됩니다. 365개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라는 율법이 적고 하지 말라는 율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65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지 말라. 365개가 하지 말라는 그걸로 되어 있는데 이 613개를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리고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자랑합니다. 말만 나오면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최고다 자랑해요. 그리고 율법의 교훈으로 하나님 뜻을 안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교훈으로 하나님 뜻을 안다. 그 네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간합니다. 어느 것이 선한지 어느 것이 악한지 율법주의자는 잘 분간해요. 그리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끝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과 말씀과 이렇게 말하는데요. 끝으로 들으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율법주의가 끝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위선이 가득하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위선이 가득한 다섯 가지를 말하는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자기 자신은 절대로 안 합니다. 말만.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자기는 안 한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을 한다. 예수님이 지적했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한다. 우상을 가정 얘기는 네가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물건을 훔쳐 나오는 것이 웬일이냐. 그리고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네가 율법을 범한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이게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2장 17절에 19절에 분석하면 각각 다섯 가지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인데 이런 세상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서 또 우리가 그 세상적인 사상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12가지지만 이거보다도 더 예민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함부로 벅벅 이렇게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 가르치는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면 참 좋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교리적인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핍니다. 이 말과 이 대목이 이런 언어가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교리에 맞느냐?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리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되거든요. 교리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칼빈주의 5대 교리. 한번 시간 되면 칼빈주의 5대 교리도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할 것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렇네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랬는데. 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뭐 제한된 이런 삶 속에서 바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설교만 잘 들으세요. 네, 설교만 잘 들으세요. 설교는 제 스스로가 교리적인 전체 부분에서 검증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시고 배탈 안 하니까 안심하고 드시고 꼭 곱씹어 드시고 일주일간 묵상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되고 영육간의 양약이 되어서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